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세의 사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역자였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그러나 모세가 사환으로 일한 데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여 그 사역에 훨씬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충성은 사환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한 것입니다만 예수님의 충성은 다만 일을 맡은 자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였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생각할 때 확인한 바와 같이 사도직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뜻을 심부름하는 직분이었던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맡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으신 것은 전달하는 내용으로서만 임무가 끝나지 않고 전달한 내용을 성취하는 그 일에 틀림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직을 맡으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양쪽을 위한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드는 일에 미진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믿음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환으로 충성을 했다 하는 말은 사환은 다 그렇습니다. 그의 충성됨이 맡은 일을 다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 맡은 아들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사환으로 충성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죠.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는 그 책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신실하게 자기가 그 맡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물론 그 공부한 학생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결과가 그 가르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성실도의 평가에 반영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여러분 들은 것 같이 말을 시냇가에 끌고 가는 데까지입니다.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거기까지만 하면 무책임한 것이 됩니다. 부모는 말을 시냇가까지 끌고 왔는데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말의 책임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말이 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입을 찢어져서라도 먹여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의 차이입니다. 즉,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 서신이 쓰여진 목적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현실, 핍박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위로를 위해 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이해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과 대제사장직을 통하여 확인했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더 깊고 더 원천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2절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완악함, 게으름 이런 일들에 대하여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는 표현들은 구약성경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너무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을 실패하셔서는 안 되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무슨 방해꾼이나 무슨 영향을 받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당연한 능력이요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슬픈 탄식의 표현들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었다든가 방해를 받았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부모의 마음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은 쉽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일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쉽게 이루시지 않고 많은 과정과 그 우여곡절 끝에 이 일을 이루십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 백성을 꺼내기 위하여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추격하는 애굽 군사와 앞에 가로놓인 홍해를 피하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너야 했으며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무슨 뭐 난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나온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 것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회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런 큰 기적을 목도해야 되는 것도,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도, 반석에 물을 마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무슨 물건인 것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존재로서의 고급한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부모란 그 사랑하는 자녀의 안녕과 복됨과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는 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한 일에 평가를, 그가 어떻게 자기 맡은 일을 다 했느냐로 충성과 신실함으로 평가받는다면,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한 것, 우리가 그 사도직을 생각하면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뜻을 전달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이 없고 완성되기까지 그 사역을 시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사야 49장에 바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 동물의 세계인가 뭔가를 보았더니 그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재밌는 실험을 했던데요. 원숭이 우리에 전기 코일을 깔아가지고 감전이 되게 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놀랄 만큼만 말이죠. 이 수컷들은 전기가 오면 새끼들을 발밑에 놓고 올라쓴답니다. 근데 암컷들은 새끼를 다 머리 위에 치켜둔대요. 지가 감전이 되고. 젖 먹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을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성애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심정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심에 하늘이 있은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이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편드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의지할, 승리할 자신이 있는 최고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든가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얼마나 좌절시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우리를 쉽게 꺼내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 리가 있느냐 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갖기 일쑤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런 문제, 하나님을 어떤 법과 규칙으로 아는 어리석은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으로 가는 이 깊은 신앙으로 이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하여 신앙의 그 기초가 되며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어느 곳에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918페이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영생에 관한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정보적 차원에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동률을 아시죠? 그런 것을 정보적 차원에서 안다는 겁니다. 선동률은 우리나라 국보급 투수고 일본 주니치 드래곤스에 이번에 팔려간 사나이 이런 걸 가지고 안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같이 깊고 깊은 인격적 무슨 유기적 그 교제로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나왔는가 하는 것은 음미할 만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지식과 지혜는 같은 뜻입니다만은 혹 정보적 지식과 혼동할까봐 성경은 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흑백 논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OX의 기준이 아닙니다. 맞고 틀린 정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린 자를 벌주고 옳은 자를 상주시는 이가 아니라 틀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벌받을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와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누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왜 구했죠? 백성 앞에 출입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맨 처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라는 걸 무슨 사건으로 증명합니까? 누구 자식이냐를 친어머니 찾아주는 사건이었죠. 한 동네 이웃집에 사는 두 여인이 비슷한 날에 애를 낳았는데 한 어미가 잠을 자다 애를 깔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자는 여인의 애하고 바꿔쳤습니다. 그래서 깨보고 죽은 애가 내 애가 아니고 저 애가 내 애인 것을 친부모, 친엄마는 압니다. 근데 이쪽이 바둑바둑 우겨서 결국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내 주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래요? 반으로 잘라줘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저 사람입니다. 주십시오. 얼마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나 보십시오. 산 사람을 반을 쪼개서라도 판결의 옳음, 객관성 이런 것을 증명하는 냉혹한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의 거짓말한 엄마에게 자기 자식을 양보하는 그 지혜, 그 사랑, 그런 심정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그대로 끝내시는 하나님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란 무엇인가를 얼마나 잘 나타냅니까? 지혜란 지식이 차원 높게 인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범죄한 것은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심판하는 능력, 위험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 보호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정의한 바와 같이 복음의 정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능력은 돌이키는 능력이요 치유하는 능력이요 사랑하여 영광스럽게 만드는 능력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세상이 생각보다 악하고 강하다는 사실이요. 그 앞에선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크다고 여겼던 신앙심이 다 그 앞에서 보잘것없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터리로 했나요? 다 기고만장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는데 우리가 던지는 물맷돌은 효과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복하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집하기에 너무 어처구니 없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신앙으로 도망옵니다. 최소한의 신앙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는 것. 최소한의 신앙으로 도망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야 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우리와 방불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네가 너를 혼자 지키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는 한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 기억해라 이거죠. 포기하지 마라. 세상의 강함과 악함이 끝까지 가는 것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끝날 날이 있다. 그럼 왜 지금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에게 약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부모의 심정인 것 기억해라. 그래서 모든 신앙은 다시 이리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결국 이 결론으로 돌아와 우리의 힘과 소망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억해 두십시오. 사랑으로 되어 있지. 무슨 법이나 그렇죠? 규칙이나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하여 자기가 와서도 자기가 못마땅한 것을 인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거기다 뭐든지 덧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자포자기한 마음이나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이나 게으름이나 미련함이나 어떤 것이라도 말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분발해서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는 포기했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기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승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야 했던 그 시대 성도들이나 지금까지 계속됐던 기독교 역사 어떤 믿음의 현장 현실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도 동일한 싸움거리들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묘하게도 세상은 아직도 그 힘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입니다. 심판자가 아닙니다. 가정교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광고하고 떠나가신 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전기가 오면 우리 머리 위에 이고 계실 분이지 깔고 서 계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실망하고 포기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포자기의 자리에 빠지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다른 기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나의 결심과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힘을 가질 것이요 소망과 승리로 이어질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니가 우리 아버지시니 또 그 아들을 허락하시니니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신자다운 승리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